10절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는 12월에 성찬을 위한 설교를 세 번 하였고, 그 다음에 성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주 까마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만든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의 장소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목사님들이 뭐 종교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참여하고 또 우리들도 교회를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거나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임으로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교회를 올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끝마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앞으로 우리가 소신서들을 공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행로를 잘 기억하고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행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지역을 갖고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은 앞으로 바울의 이 서신서들, 10개 가량이 되는 이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행로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깨닫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가장 탁월한 이 두 사도를 복음을 위하여 이방 땅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안으로 나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는데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 그들이 살라미에 내려서 육로로 횡단을 하면서 바보에 갔고 여러분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다가 그가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소아시아의 본토가 있는데 밤빌리아 땅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버가에서 강을 따라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할 때에 그가 화가 자기에게 임한 줄 알고 그것을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이방색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지방의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은 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흐메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만류하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성 밖에 버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울을 일으키셨고 그가 성에 들어왔다가 다시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 가서 거기에서 아주 평온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 이 더베에서 바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면 쉽게 자기가 온 곳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자신을 박해하였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돌아갔고 자기를 죽이려고 야단을 쳤던 이고니온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의 땅 버가를 통해서 아탈리아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경로를 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그 땅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살피고 권면하여서 그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돌아갔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런 공식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그는 또 다른 교회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오래된 형식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회의 문제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회심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사람이 믿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도전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들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의 이 율법을 따라서 음식법을 따라서 그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율법이 정하는 바 정결의식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결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지 않고 음식법,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가져다 준 참된 이 영적인 자유함을 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일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규범들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맹목적인 신앙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의 본질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참된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그가 삶으로 배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종교 생활을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점 그런 이 색채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영적인 교훈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런 신앙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옛 신앙, 형식적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참된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점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과 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냥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방인들도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아, 우리들은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음식이 우상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규정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혹시 이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어떤 부정한 일에 이 사람이 참여했다면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같이 만나거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끌이끼는 그와 같은 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구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라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 어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사람들도 강력하게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성격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종교적 전통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실천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통적인 그 유대교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종교적인 생활과 습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서 어떻게 교회는 행하였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 논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해되어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한 공회의, 즉 모든 교회의 결정이 무엇인지 묻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자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 있는 이 교회에서의 몇 시간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일터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삶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삶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5장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수정되었는지, 바르게 가르쳐졌는지 하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5장 이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에 지시하는 바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바울이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처음에는 그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설득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강하게 율법과 할례를 주장할 때에 사도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말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과 아주 심한 다툼과 변론 가운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아니할 때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회에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얻는 것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정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어떤 것들을 덧붙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문선명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선명이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 은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합니까? 거기에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상홍이고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만희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 사람들이 이 1세기에 있었던 이 잘못된 신앙의 그 가르침을 오늘날 다시금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만들라든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규범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이 엉뚱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바라보아야 할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형제들의 이 오류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데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주의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기독교를 믿어라. 나는 불교를 믿겠다. 그런데 나에게 결코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이거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와 같은 물결이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하면서 인간의 생각도 같이 교회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과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모임으로 그쳐버린 그와 같은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이 느끼는 곤란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여 하였을 때에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은 한낱 이 인간의 교훈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전통에 불과하였고 무거운 굴레에 불과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기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그들의 삶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갈등하다가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쳐질 때에 그는 이것을 단순한 오해나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이것을 용납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견해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는 형제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진리를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절대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관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관용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티판 네일이라고 하는 영국 성경의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대해서 불관용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관용의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용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20세기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이고 사실 교회의 가장 이 권위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거스려서 외식한다고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공개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대면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둠으로써 한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완전히 쇠퇴하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이 비진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성적인 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 내 몸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말했으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대학가의 젊은이들 사이에 또 사회적인 이슈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사회적 이슈가 아닙니다. 이 일들의 배후에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동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자유도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 쾌락,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참 진실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이 신비한 연합, 성경적인 그런 삶의 연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렇게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들이 다 성경의 진리를 허물기 위한 그와 같은 비진리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종교에 빠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날 이 세대의 운동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상,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진리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막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순간이라도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그 긍정해주는 그와 같은 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비진리를 위한 투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그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는 오늘날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고대 세계에 무지의 시대에 아주 횡행하였던 삶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로마 세계의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 시대에 관한 문화에 대한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온통 동성애를 미워하는 그림들, 그와 같은 것들이 즐비합니다. 성적인 자유, 그런 것들이 1세기의 문화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의 그런 거대한 조류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상과 그와 같은 삶이 죄악된 것이며 거기에 자유가 없으며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며 거기에는 인생의 파멸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참된 진리와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 세 속에 이 사탄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형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 자신들에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주일에 모일 때마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거기에서 영적인 그 양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직면했던 이 위기에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 비진리들과 싸웠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 선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